저희가 이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번 회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부담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그 가정 문제에서 겪는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가정 문제가 특별히 이제 제 안에 좀 심각한 그 문제로서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를 이제 삼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이제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태양의 구간 동안에 다루기를 원하는데 첫째 시간에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성도는 군인이다.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이 있지만 지금 성도는 군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는 적이 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군인이다. 하나님을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성도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믿음의 전환 싸움이다. 고난의 큰 싸움이다. 이렇게 성도님이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물질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다. 자연적이기도 하고 초자연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이기도 하고 집단적이기도 하다. 이 모든 싸움을 우리가 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도의 영적 싸움의 대상 사람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귀가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또 이 부분을 그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건 잘 안 되더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런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하고 몇 살 잡고 싸우게 되면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훈련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대부, 그 대상이 이제 마귀인데, 우리가 지금 펴놓은 에베소서 6장의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과 피, 즉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역전. 그거 언제 적이냐 얼마 전에 우리 박정희 형제님이 카톡에 올리셨죠? 또 그것도 거의 있었죠? 정신이 없으면 백전백패.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마귀가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귀가 조금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게 성경이 그래도 중요한 게 개혁 성경으로 볼 때는 저도 이 신앙생활을 제가 20여 년을 장로교회에서 했는데 개혁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분을 못했어요. 뭐가 마귀고 뭐가 마귀들이고 이 세상 어둠의 시리자들 뭐 정사와 걷는 권세와 이런 거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막힌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눈을 가리게 하고 희미하게 하는 건 누구겠어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 마귀의 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마귀들과 똑같이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관사 벌을 쓰면서 devil의 그 D자를 경자로 쓰면 더 devil 하는 그 마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면 devils,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당연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적을 아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싸우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우리 한 천사와 하늘 동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부터 내려와 마귀로 찬양이 흥분이고 저옛 맹을 붙잡으리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론하여 아담과 하와 동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위에
사탄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두 개의 용어가 더 나오는데 용과 옛 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네 개의 용어, 마귀, 사탄, 용, 옛 뱀 할 때 이 모든 네 개의 용어가 한 존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보시면은 이때 마귀가 더 devil을 해서 D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마귀. 그래서 이 더 데블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총대장이에요. 마귀의 우두머리. 이 마귀의 우두머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사탄이라고 부르고 용이라고 부르고 옛 뱀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옛 뱀, 뭐가 옛 뱀일까요? 그 옛날에 그 뱀.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정확하게는 이브를 속였던 그 뱀. 이제 어떤 분들은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그 옛 뱀의 정체가 여기 뭐라 그러냐? 그게 지금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였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영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뱀이 무슨 말을 해? 이건 완전히 코미디고 신화네, 동화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와 작은 이분은,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반을 딱 접었을 때, 맨 첫 책과 맨 끝 책이 딱 마주치잖아요. 창세기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창세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근원이 됐던 것이 종결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그 옛뱀이 누구였냐? 사탄, 마귀, 용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용이 굉장히 숭배를 받고 신성시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용이라는 것이 아주 상서로운 동물로 되어 있고,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뭐 이렇게 용이 있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그 덜렁덜렁한 애들도 여기 다리 이고, 이 농, 마귀는 숭배받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이 동물, 그 초능력적인 동물로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숭배를 받고 있는 게 용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실체는 사탄이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천사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탄은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런 건 맞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하면 얘기는 맞는데 그 마귀, 종간사 더가 쓰이는 마귀,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 대장마귀, 사탄은 그 출신 성분이 천사가 아니라 불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스랍이 있고, 불읍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은, 불읍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죠? 예,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이제 법궤 위에 금유의 자리 위에 이제 양쪽에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게 그룹이었죠? 그게 제일 처음이었나요?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나서는 에덴의 동편에, 그 입구 쪽에 불도는, 불타는 검, 그것을 가지고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그룹이었다. 뭐로 덮을까요? 날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휼의 자리 위에서도 날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네 개의 날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전의 이 휘장이나 이런 곳에 지금 그룹들로 이렇게 줄을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소, 참 성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 그룹이 있고 최측근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랍이 있는데 스랍은 이제 날개가 6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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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그렇게 외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들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없는 거예요. 영의 어떤 몸, 영적인 어떤 몸이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룹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 그룹의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이 그룹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하죠? 네, 루시퍼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루시퍼라는 그 단어의 뜻은 light bearer 그러니까 빛을 나르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일루미나이티, 일루미나이티 뭐 이게 다 빛과 관련된 거잖아요. 빛. 그래서 사탄이 새벽별이신, 빛나는 새벽별이신, 또 이 빛 자체이신 이 하나님을 이제 닮아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종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요 부분만 좀 일단 기억해 보십시다. 마귀와 마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 더 데블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마귀들이 우두머리 되지 않느냐 몸으로 불린다 그랬습니까?
사탄?
또 옛 뱀으로 불린다 그랬어요. 또 그 원래 이름이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그 출신 성분은 예,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귀들은 뭐냐 도대체 마귀들은 뭐냐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서 귀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이게 귀신 신화라는 걸 설명하고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두고 사전에 가서 보시면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귀들은 영들이라는 말이죠. 인간과 다른 영들인데 이 개혁성경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들은 누구냐? 죽은 사람의 넋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어제도 제가 인용한 구절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용이 있고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용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용이 있고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넘는 그룹이었던 이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의 왕좌 위로 올라간다. 내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옥에까지 쫓겨났어요. 그럴 때 같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이제 마귀의 천사들인 것이고 그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얘기 명랑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마귀와 할 때 이 마귀는 더 대불 대장 마귀인 것이고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천사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마귀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영들이다, unclean spirit이다,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다, 파울 스피릿이다. 여러분 파울도 아시잖아요. 천년대 파울이라는 거 잘못된 그런 뜻이잖아요. 부정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더러운 영, 파울 스피릿, 더러운 영이고 언클린 스피릿, 부정한 영이다 이렇게 묘사된 용기들이 이제 마귀들인 것이고 이 마귀들은 이제 영들이지만 그러나 이 마귀들이 마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귀는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그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그 이제 비유를 하나를 해주십니다. 네 가지가 그거 말고 또 다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씨를 주인이 이제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거기 섞여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물었어요. 주인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해치지 마라. 예, 그거는 그 이후의 얘기예요. 예? 내버려둬라. 예, 그것도 그 이후에 하는 얘기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마귀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원수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사람하고 역사를 잡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가? 이게 저기 남편 보면서 맨날 예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가
예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비유를 계속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의심의 여지에서 분명하게 계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마귀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귀는 요한에서 5장 19절에 보니까 저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악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아까 인용한 구절을 보니까 옛뱀, 마귀, 용, 사탄 이게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금 안 찾는 이유가 성경 공부하실 때 오늘 좀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마귀는 유혹하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영.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상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선동자입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찾아보시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허락하셔서. 오케이. 예.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아버님.
예, 아담이 가졌던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마귀가 가져갔다. 그건 통치권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치권인데, 예, 지금 여기서는 좀 죽음의 권능이거든요. 세상 자체의 어떤 소유권, 통치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죽음에 대한 문제. 어떻게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매개체가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죄가 죄되게 하는 건 뭘까요? 율법. 예,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귀가 그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고, 네, 하나님 좋은 의도로 주셨는데, 예, 그런데 예, 율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마귀가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마귀 자체가 정말로 이 사람의 이 죽음과 삶을 예, 직접 자기 마음대로 가라앉는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니고 마귀는 사형 집행관과 같은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판사가 판결하지요. 그리고 판사는 그 법에 의해서, 그렇죠? 법조항의 근거에서 너는 이러이러했으니까 사형 땅땅땅 이렇게 이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된 걸 근거해서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사형 집행관으로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가 율법이 된다. 이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세워주지 않아요. 많은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아는데 사실은 마귀 들려요. 그러면은 그 마귀 들린 그 사람은 굉장히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지만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은사집회 같은 데서 잘못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인간이 망가지는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깎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저 여러분을 밀 깎듯이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돌이깨질을 해서 밀을 털고 그 다음에 그 밀을 이렇게 이제 껍질을 따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 맷돌이 됐건 뭐가 됐건 탈곡기가 됐건 그게 이렇게 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부서질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밀가루듯 하려고 하는 존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영이 그 마귀 들린 그 아들을 쥐어 뜯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땅에 쓰러져서 굶주면서 거품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자, 또 하나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살해하는 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을 때 검사는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고 추궁하는 자죠. 변호사는 죄인을 대변해서 보호하려고 하죠. 마귀가 고소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끊임없이 성도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성도의 길을 막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빛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추멸해 버리는 듯이 유혹을 받고 하는 그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그것을 주도하고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비정상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세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여러 국가들이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에 가정을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뭐 어디 뭐 인천 어디 해가지고 점점 더 확산돼가지고 이 게이 퍼레이드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그 퍼레이드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에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분이라. 자, 그럼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예, 공중의 권세에 잡은 통치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통치자이면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누가 주도할까요? 이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이 주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육, 공교육, 학교 교육,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교육은 이 세상 공중권세자로 통치자의 마귀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물질주의 가르치고, 배경사상 가르치고, PC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페미니즘 가르치고, 그런 거 하는 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주의해서 보세요. 누구 가운데 역사하죠? 누구 가운데 활동하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우리 각자가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도 이제 그런 행보에서 걸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 이렇게 이제 불순종의 자녀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자녀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불순종이라는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않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없고 이렇게 하는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담의 죄목이 뭐죠? 아담이 이제 죽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에 먹는 그날에 죽게 되리라 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아담의 죄명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죄명 그냥 먹은 겁니까? 불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담의 죄명은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강도 강간도 아니에요. 아담의 죄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 불순종을 불순종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자신이 죽은 자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세울 때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문제예요. 결국은 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문제 세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그 문제 계속해서 통과할 때까지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 문제 때문에 평생 힘듭니다. 제가 믿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좀 나아져요. 백만장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잘 보면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생활이 나아져요. 근데 맨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맨날 힘든 사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가 됐든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해서 돈 문제 통과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거 통과 안 되니까 맨날 그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불순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불순종하지 않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 세상의 신이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왕국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탄이 자기의 왕국,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런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사탄도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 영주국, 영토, 주권, 국민. 네, 이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일단 통치자니까 주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귀는 영토가 있겠죠. 그렇죠? 마귀의 영토는 어딜까요? 이 세상이 공중권세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과 어쩌면 그 우주 안에서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국민이 남았죠. 그 국민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다면?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그들의 그 마귀의 국민들이 이제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를 생각하면 또 하나 우리가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귀의 자녀들. 예수님이 아까 그 밭의 비유 하실 때. 원수는 저기 그 마귀 자체가 원수가 되고 가라지. 예,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인데 가라지는 저 사악한자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백성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이 세상 어둠의 치유자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치유자다. 여러분도 반대 개념으로 빛의 치유자를 보실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치유자시라면 마귀는 어둠의 치유자다. 이 세상 어둠의 치유자다.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처하게 될 때,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기시게 될까요? 마귀가 이기게 될까요? 성도가 어둠에 처하게 될 때, 마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성도가 어둠에 휩싸이면, 어둠의 치기자가 마귀니까, 마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지금 어두워 있구나 생각하시면, 빨리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둠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어둠의 치리자의 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어둠의 치리자에게 꽉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나는 지금 굉장히 어두워. 내가 한때는 내가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굉장히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밝았는데 난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어둡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깜깜하지? 생각하시면 빨리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치기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 마귀에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관한 성도가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 마귀, 이 어둠의 치리자인 이 마귀가 뭐로 가장한다 그러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사악한 자가 이토록 아름답게 참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어둠의 치리자라고 했습니까? 이 표현을 바꿔본다면 밤의 황제 이렇게 이 밤의 황제 그 저기 누구에게 익숙하신가요? 우리 저기 성경님 익숙하신가요?
누가 등장합니다.
아 여기서 제가 최종적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는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옛 뱀. 마귀 이름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이 뱀이 무슨 뱀으로도 부르면 좋을까요? 꽃뱀. 예, 마귀는 꽃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꽃뱀 만나면 피하고 싶네요.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그럼 이제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부분을 잠깐만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처음 등장하고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더라. 아 마귀는 간교합니다. 또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는 것입니다. 아 이 두 가지를 볼 때 마귀는 첫째 간교해요. 둘째 포악해요. 그렇죠? 마귀는 간교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귀가 얇은 사람 있습니까? 난 귀가 얇아. 마귀에게 속기 쉬우세요. 속이는 자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그러니까 귀가 얇은 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다니셔야 되냐면 진실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럼 진실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건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귀가 얇은 게 오히려 복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의식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기꾼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 귀가 얇은 건 사기꾼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마귀는 간교하고 속이는 자다. 네. 속이는 자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네, 그 다음에 마귀는 포악합니다. 잔인해요. 파괴적이에요. 밀가루룩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또 이제 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표현을 제가 이렇게 따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귀는 이 우리의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자입니다. 이제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게 이제 그 야고보서죠. 그 이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이제 파괴적인가 그 설명하실 때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마귀는 본성의 행동에 불을 붙이는 자입니다. 불을 붙인다. 아, 불화사.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내일 쯤에 이제 그 전신갑주 얘기할 때 불화사 이야기가 나오고. 마귀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귀는 달리는 말을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마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달리는 말을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마귀와 같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마귀를 달리는 말 뒤에서 채찍질하고 있는 바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누굴까요? 저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마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가 우리를 채찍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또는 죄인들이 욕망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막 치달리고 있을 때 그때 채찍질하고 있는 건 누구인 거예요? 귀에서 마귀가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예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 있는데 책 많이 읽으신 분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울 때 적군이 타고 있는 말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싸울 대상은 말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적군이기 때문이다. 적군이 쓰러지면 말은 당연히 아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악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정작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대상은 사탄 자체이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을 타고 적군이 말을 타고 달려와요. 적군이 말을 타고 저를 공격하고 달려옵니다. 말이 내 적입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있는 그 군인이 내 적입니까? 말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말은 독립적이에요. 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군인이 내 적이고 적을 쓰러뜨리면 그 말은 죽게 된다고요. 말은 내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공격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사탄을 내가 대적해서 이기면 그 사람은 내가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얻는 거예요. 자, 마귀는 또한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럼 욕기를 잠깐 보시죠. 욕기를 잠깐. 6장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원하이다 하네. 자, 이 정황이 어떤 것인지 이게 굉장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장면이 있나? 굉장히 황당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조금 자세히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또 이게 실제적인 그런 장면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제가 표현만 보면 마귀가 뭐라든 사탄이 뭐라든면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걸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 말 표현이 지금 우리가 하는 표현과 달라서 그렇지 이걸 우리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온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크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번지렀다. 그러니까 아마 마귀 대장과 마귀의 어떤 마귀 수하의 어떤 악한 영들 간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수평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수직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이 세상과 또 이 우주 공간 내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틈이 벌어지면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돌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원석을 채취해서 해요. 근데 그걸 용도에 맞겠다 이렇게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직생활은, 직생활은 좀 너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지 않을까요? 그거 그라인더 뭐 이런 거 징 해갖고 그거 또 바위 자르나요? 다이나마이트
줄톱이라고, 띠톱이라고.
아, 띠톱. 그 띠톱을 넘어서는 그런 바위로 갖고
더 긴
줄톱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더 긴 줄톱.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위라면 구멍을 조금씩 조금씩 뚫죠. 보면 이렇게 일자로 구멍을 조금씩 뚫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쇠기를 이렇게 하나씩 한 쇠기를 갖고 여기 한번 때리고 여기 한번 때리고 여기 한번 때리고 여기 한번 내려서 돌아가면서 때리면은 그 거대한 바위가 어느 순간에 그대로 그 일자로 쫙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쇠기라는 게 그런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처음에 사실 조금 바람하긴 하고 조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나중에 보면 우리 정신이 다 그냥 혼미해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그 역사대로 싸운다고 교회는 다 두 개 세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뭐 이런 게요. 작은 틈이 생겼을 때 마귀가 뭐라는 거야? 쇠기를 놓고 가는 거야. 쇠기를 놓고 땅을 치면 쪼개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 마귀는 틈을 노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처음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그래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망가질 건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틈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에 쇠기를 놓고 힘으로 때린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성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마귀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그 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좋은 군사를 어떻게 하냐?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군사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이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의 대비는 전쟁을 위한 적절한 복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복장을, 갑옷을 입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7, 18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유하세요. 좀 흥미롭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에 어떤